모든 그 파업 농성하기 전에는 일반 사람들이랑 똑같았는데 밖에 나가보니까 그 경계가 생기고 그런 것이 정말 그 이상했다고. 저도 여기 들어와서 농성하면서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많이 느낀 게 그거예요. 제가 14일날 오후 3시 반까지 손님들 맞이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철거되고 나서 다시 농성을 하기 시작하고부터 갑자기 세상과의 경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나가는 것도 두렵고 나가서 만나는 것, 사람들 만나는 것도 두렵고 그리고 동교동, 서교동 그 빌딩들이 그 전에 있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쓴 것처럼 보이고 그게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게 보이고 나는 굉장히 그 두렵고 그 소외되어 있고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아 이렇게 농성을 하고 자기가 굴복할 수 없어서 그 세상에 맺히는 그런 사람들이 아 정말 다 똑같이 그런 걸 느끼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영화는 잘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각종 집회와 문화재 땜빵 사회를 담당하고 있고요. 망원동에서 살고 있고 여기 망원동에 있는 민중의 집 사무국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름은 나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영화제 많이들 가보셨죠? 다들 왜 이러세요? 유명한 영화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처럼 영화제 가면 감독과의 대화 시간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영화 외박을 맡으신 김미래 감독님하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당시에 직접 느끼셨던 이야기들 궁금한 이야기들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선 영화를 만드신 김미래 감독님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먼저 김미래 감독님께 제가 먼저 그냥 간단한 질문 먼저 좀 드릴게요. 많이 대답하셨던 답변이시겠지만 사실 저는 영화가 그냥 노동자들 문제가 아니고 특히 여성 노동자들 또 대부분 아이와 남편이 있는 가정에서 또 가사 일을 하면서 직장 일을 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더 와닿는 부분도 있고 그게 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드신 의도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항상 듣는 질문인데요. 네, 처음 그렇게 먼저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 먼저 사과를 드려야 될 거는 테이프이 오늘 처음 이렇게 출력을 또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영화제랑 이렇게 상영을 몇 번 돌면서 마음에 안 드는 컷이 좀 있길래 오늘 약간 더 수정을 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제 기계 저거 탓이 아니고 이제 제 출력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제 약간씩 쓰는 게 HDB 출력이 좀 이제 가끔 그러거든요. 그래서 몇 번씩 이렇게 좀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매끄러운 화면을 못 보여드려서. 그런데 좀 업그레이드 된 최신 버전을 보신 겁니다. 예,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한 2000년대 초, 90년대 말부터 이제 저희 아버님 노가다를 하셨기 때문에, 이 다큐멘터리 카메라를 딱 잡으면서 사실은 건설 현장을 먼저 들어갔어요. 저희 아버님 다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저희 아버님 이제 노가다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 이런 것들 편견 뭐 혹은 그게 이제 저한테는 부당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제가 이제 보고 항상 느꼈던 따뜻한 혹은 좀 인간미가 인간인 그런 모습으로 좀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건설 현장에 들어가서 계속 다큐멘터리 작업을 했었는데, 그때 느꼈던 생각들은 뭐냐면, 항상 제가 만났던 그 노동자라고 했던 그분들은 항상 남성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이제 집회나 이런 것들을 다닐 때 그들도 항상 남성이었어요. 그래서 아, 노동자는 남성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들을 이렇게 집으로 가서 그들 이렇게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이럴 때 그들 뒤에서 그분들의 그 아내라고 하는 여성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또 계속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일이 뭐냐면, 네, 그들이 파업을 할 때 그 뒤에서 이제 뭐 식당에 나와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계속 생계를 위해서 계속 일을 하셨는데, 그 이전부터도 이미 일을 해오셨던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저와 이제 저희 어머니, 또 아버지는 노가다를 하시지만 저희 엄마도 끊임없이 뭔가를 간에 집에서 이제 뭐 북어를 이렇게 팬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노가다를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기획물로 여성 노동에 대해서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아는 게 많이 없어서 이제 좀 많이 물어보고 뭐 이렇게 고민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기획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이게 파업이 있다, 이제 홈에버 혹은 요코아 파업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냥 한번 취재 삼아 이렇게 같이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대우가 많아지시면서, 그리고 그들로부터 오는 그런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정감 있고, 좀 굉장히 끌렸고, 그리고 뭔지 모르는 끌림 같은 거를 이제 그쪽을 따라다녔는데, 파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점거 들어가고 이러면서 그 이후 이제 510일까지 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냥 이거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와중에 510일 동안 이제 같이 다니면서 처음에 기획했던 의도랑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야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알 수도 없고 제가 뭐 어떻게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뭐였냐면, 그 여성 노동이라고 하는 거, 여성이 일을 한다라는 거, 가족의 문제, 이 사회 구조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성 노동을 단순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할 것들이, 그리고 이야기 지금부터 이제 대줘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그냥 제가 아는 만큼만 질문을 하고, 거기서 그냥 문제를 약간 던지는 방식으로 해서 그냥 끝을 냈죠. 아쉽지만.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한테 또 굉장히 많은 숙제가 남았죠. 그 뭐였을까, 그게 뭐였을까, 이런 그런 고민들, 그런 의문, 그런 이제 질문들이 저 스스로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예. 예, 자유롭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도 보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답답한 것 같아요. 투쟁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때문이 아니라, 영화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던져왔던 많은 질문들 때문에, 그리고 그때 거기서 나왔던 장면들에서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봐왔던 남성 노동자들의 파업 대우는 막 항상 막 강하게 투쟁하고 직걱정이랑 아무것도 안 하고 열심히 투쟁에 전념하고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사실 여기서 보여주셨던 여성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많은 질문들이 남아서 저 많이 마음이 답답한 것 같고요. 네, 여기 영화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이나 아니면 궁금하시지 게 아니더라도 이야기하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같이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안 계신가요? 우리끼리인데 뭐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기 모신 네.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이 투쟁을 계속 함께하고 연대하고 이러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은
네. 어떤 분들이신지 직접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 늘 거주하시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자주.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오늘 특히 개방을 한다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러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그분 여기 오신 분들이 늘 함께하는 분들이 아닌가 싶어요. 자주 못 오셨던 분들도 마음 함께 해주신 분들이 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네. 사실 마이크도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다들 계시죠? 네, 그 편하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저는 이거 보면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랜드 싸움은 굉장히 많은 그 조합원들이 같이 막 의논하고 뉴스 앞에서 막 신나게 막 이렇게 그 싸움을 했었는데 여기 두리바는 되게 외로운 그 당사자들이 좋은 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막 되게 부러웠고요. 옆에서 그냥 자주 이렇게 와서 뭐 특별히 하는 건 없지만 이렇게 자주 뵙긴 하는데 다들 좀 힘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와서 영화 보고 뭐 음악회 보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런 동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해합니다. 네.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그냥 선빵 네. 먼저 할게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믹송을 하면 안 될까요?
네.
어차피 불편하시니까 사회자를 배려하는. 저 같은 경우는 현재 파견직을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여성 파견직을 저희 회사에서 어머님들이 청소를 하고 계세요. 그걸 보면서 저도 제가 약간 좀 가부장적으로 느끼는 게 여성 노동인권에서 저도 약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지금 저도 근데 영화를 보다 보니까 좀 여성들이 노동하는데 노동권에 대해서 좀 고민을 약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 제가 청년 유니온 현재 세대별 노동조합 조합원인데 우리 조합도 앞으로 여성 조합원에 대한 그 여성에 대해서 좀 배려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워야 된다고 느끼더라고. 여성, 그러니까 좀 여성 조합원 동지들한테 좀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미처 공부를 안 했는데 많은 걸 느꼈어요. 여성 노동권에 대해서.
혹시 감독님, 좀 말씀 있으신가요?
배려를 한다는.
아, 제가 단어 선택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를 바꾸겠습니다. 단어를 잘못해서 고민. 제가 약간 좀 생각이 거기에 대해 미치고 고민이요. 정정합니다. 고민이요. 순간.
근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단어를 바꿨어요. 고민으로. 거기에 대한 미처 생각이 없어서 아직까지 저도. 아직 저희 조합 내 그런 여성 노동권에 대한 아직 그 강연도 없고 현재 백지장 조합이라서 저희도.
근데 사실 감독님도 직접 느끼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비핵 의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려란 단어 쓰다가 또 이렇게 단어 적응을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물론 우리가 사실 평소에는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별로 없잖아요. 현장에서 직접 만나시면서 느끼게 된 것들도 되게 다를 것 같거든요. 영화에서 미처 담기지 못한 이야기들.
저희 잠깐 소개를 할게요. 저기 강양미 이라고 빨간 거북 예 닉네임이 있는데 알바 공동체의 사명을 이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지적하고 이러는 건 제일 잘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가만히 있길래 제가 한번 쳐다봤죠. 지적을 안 하고 있을까. 그래서 마이크를 한번 넘겨볼까요? 아
직접.
예, 제가 모든 것을 지적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예, 사실 지적하고 싶었어요. 제가 여성 노동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됐었던 먼저 시작하게 됐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생겼어요. 여성 노동권 말씀하셔서 보통 노동권이라고 하면 일을 할 권리라고 그렇게 알고들 있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성 노동권이라고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 좀 다른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그 일터에 나와서 오히려 휴식을 취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아마 영화에서도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 이 집에서 하는 가사노동이라고 하는 거에서 좀 놓여나서 자기 시간을 찾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집에 가서 또 일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여성 노동권이라고 하는 것이 집 밖에서 일할 권리일 뿐더러 집 안에서 일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노동권은 그런 두 가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 노동조합 내에서 여성 노동권을 고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여성 노동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보통 노동조합에서 그렇게 네. 좀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가지게 된 고민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 노동조합에서 대체로 여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성부 혹은 여성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보통 1년에서 2년 단위로 그 담당하시는 여성 노동자분이 바뀌어요. 근데 여성 노동자분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동의 의미가 뭔지를 잘 모르고 여성 노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자, 노동조합 이런 것들에 빠져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여성부 혹은 여성위원회를 하면서 아, 여성 노동자가 뭐지? 이런 고민들을 하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 이제 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런 고민들을 시작하게 되고, 1년 혹은 2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노동조합에 있는 현장으로 돌아가서 또 마찬가지로 또 이런 그 전반적으로 보통 얘기하는 여성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의 노동운동 혹은 노동조합 운동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노동운동 혹은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 안에 여성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고민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는 것부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길었어요.
네, 지승이 옷처럼 선빵
달리셔서. 아, 다시 한마디만. 네.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대별 노조, 그래도 젊은 이렇게 20대 중반 이렇게 친구들이 많아갖고, 이게 기존 노조보다 그래도 수평적 관계로 이렇게 서로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그 운동도 즐겁게, 모토가 그거는요, 즐겁게, 명랑하게. 그런데 좀, 그게 여성,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같은 생활하면 동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생활하면 배려를 안 하고, 또 기존 노동운동의 그 성폭력 문제를 들으면 이게 많이 붕괴할 때가 있는데, 저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갖춰진 게 없다 보니까 여성 인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잘못 첫 단추를 깨면은 이 흔히 말로 젊은 친구들이 한번 우리 세대별로 한번 권리를 찾아봐 나선 조합도 난파가 됐을 거예요. 배가 침몰할 수 있었고, 이게 괜히 여기 와서 말을 잘못, 아직까지는 깊이가 부족해서 아까 단어적 실수를 했고 그 지적 안 하고 느끼는데, 좀 고민, 여러 고민이 지금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머리는 지금 그러니까 여성 가벼운 이렇게 주변에 접해보면 여성분들에 대한 그 인권이나 노동권에 있어서 아직 저도 생각을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도 어렸을 때 집에 여동생이랑 항상 충돌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많이 들어서 좀 복잡해요, 지금 머릿속이.
아, 저런 제 생각은요. 나 혼자 하시지 마시고 같이 계신 여성분들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예, 먼저 왔어.
아, 그러니까 좀 아까 그 영화를 보면서도 그분들이 스스로를 집에서는 엄마 혹은 아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보면 그 민주노총 그 총회에서 아줌마라고 그 뭐 위원장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지적한 여성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저도 그게 되게 고민스러운 게, 지금 저희 학교에서 국학내 미화 노동자분들이 노동조합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들을 어떻게 호칭할 것인가 학생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미화 어머니라고 부른다 이런 의견을 학교에다 쓴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황당했는데, 또 그 의견에 동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호칭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실 여성 노동의 문제가 여성 노동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호칭의 문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그런 식의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밖에서 또 그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 하느냐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고민을, 예, 고민 많이 하세요.
우리가
고민이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행이 되면서 쓰레기통이 나가서. 예. 얘기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이제 그냥 뭐 딱히 감독과의 대화라기보다 서로 고민을 나누는 토론 자리가 자연스럽게 되고 있는 것 같은 바람직한 분위기 맞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빨간 거북님도 같이 앞에 오시고 더 예, 열띤 토론의 자리로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또 이야기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네.
이왕이면 진짜 안 들립니다.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요. 감독님을 찍으시면서 굉장히 오래 찍으신 것 같은데 거기서 감독님이 느끼신 여러 가지 그 생각의
예, 물론 그래서 저희 포지션을 놓고 항상 고민을 했죠. 항상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맨 처음에 있다 보니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는데 분위기 좋고 근데 이제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힘들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때로는 제가 이제 그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작업자로서의 저가 아니라 이제 어느 순간은 그들의 감정에 똑같이 동일시 되면서 그 이 깝깝함을 정말 터질 것 같은 깝깝함을 똑같이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이제 빨리 좀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잠깐 이제 좀 거리를 둔다든지 그럼 또 궁금해서 죽겠는 거죠. 그럼 다시 그들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그 고민을 가지고 다시 이제 같이 뭐 이렇게 있다든지 그랬는데 그 와중에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저도 이름이 뭐죠? 예, 여성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 도대체 아줌마들의 그 정체는 뭘까? 도대체 여성의 정체가 뭘까라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렇게 함부로 규정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너무나 이 사회가 그들의 실체를 보는 게 아니라, 각가지 것들을 이렇게 이미 정해놓은 대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또 명확하게 그, 맞춰서 또 행동을 하는, 왜냐면 필요하니까 그렇게 그 아줌마라고 이제 부르는 것도 연대를 이렇게 불러모으거나 호의적인 여론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까 예 그렇게 스스로 하고 그리고 스스로도 이제 그런 것들의 혼란 속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맨 처음엔 어떨 때는 어머 너무 영악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믿기도 하다가 그다음에 근데 그게 또 내 모습이니까. 어쩌지 이거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막 이런 고민들 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이름이 제대로 우리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예 그래서 저도 마땅히 부를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줌마들 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제 그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호명의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불러야 될 말들이 없다는 거 근데 가족 안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불러야 되는 말들이 있죠 엄마 아, 어머니 혹은 아내 그 외에 뭐 다른 말들이 없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좀 그냥 던진 거죠 이렇게 예, 던져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거였고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부스부스 예, 그 문제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그 고민들이 또 나온 거죠 예를 들어서 싸움의 방식이 굉장히 남자들과 다른데 전 맨 처음에 적응이 안 됐어요 왜냐면 건설 쪽 싸움을 아시잖아요. 굉장히 조직적이고, 그리고 이제 워낙 이제 현장에서 빡세게 싸우고, 그리고 이제 저는 맨 처음에 그 노가다판에 들어갔을 때 너무나 말들이 거칠어가지고, 어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저도 모르게 저도 이제 같이, 그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당하니까. 왜냐면 그렇게 막 취급을 해버리니까,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같이 그렇게 돼버렸던 것처럼, 근데 이제 여성 그 싸움으로 딱 와보니까 맨 처음 적응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었어요. 막, 이게 경찰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도 모르게 거기 익숙해져서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게 이렇게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대로 고민을 같이 이제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보인 거죠. 민노총이 와서 그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지시하고 막 가르치고 그러고 간다. 저거 그 잘못하면 나도 이제 한 장만 들었더 이렇게 그냥 옆에 있었더라면 아마 나도 그랬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본다든지 그러면서 또 그쪽 방향으로 막 고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투쟁 안에 여성이라고 하는 그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라고 하는 그 안에 봐야 되는 많은 것들, 우리가 정말 그동안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그랬고 감정적으로도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생각도 왔다 갔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네,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 보통 노동자라고 하면 여성이라고 하는 느낌이 완전히 없는 상태로 부각이 되잖아요.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이미지가 노래에서 노동자의 이미지를 얘기하는 방식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성 노동자를 얘기하는 노래들이 아주 극소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이제 몇 가지 이제 노래 중에서 아주 오래된 노래가 하나 있죠. 딸들아 일어나라. 네, 그 여성 노동자에게 항상 이제 그 노래를 제일 먼저 알려드려요. 근데 그 노래에 보면 노동자가 또 빠져있어요. 딸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리고 여자라고 하는 부분만,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만 부각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여성 노동자로서 일을 하면서 그리고 또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이 없거나 혹은 노동자가 없거나. 근데 여성과 노동자라고 하는 것들을 다 붙여놓은 이미지는 전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서 저의 정체성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아마도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이 호명의 문제도 그런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보통 여성 노동자라고 얘기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60년대 혹은 70년대 여성 방직공 노동자들, 그러니까 16세에서 20세 꽃다운 여성 노동자들, 그 과거의 그 이미지에 딱 갇혀 있어서 그래서 그 이랜드 투쟁을 했을 때 그 여성 노동자들이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그렇게 나서고 한 번도 성공해보지 않았던 서비스 쪽에서 파업이 저렇게 대대적으로 있을 수 있고 자기가 일하던 자리에서 누워서 잘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큰 사건이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도 그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하는 문제하고 맞물려 있어서 그렇게 나타났을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사람들한테 입에 많이 오르내릴 수 있었던 그래서 투쟁들을 많이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들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여성 노동자들이 그것도 나이 먹은 여성 노동자들이 그것도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80만 원 받는다고 하던데 반찬값을 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나서서 파업을 했고 자기가 일하던 데를 점거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사회에서 이렇게 좀 먹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거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붐을 타고 이제 그 이 파업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 연대가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분들이 본능적으로 좀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은연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한테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혹은 이제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분들한테는 여성이라고 하는 느낌에 대한 그 여성으로 살아보면서 어땠었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 자기들을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카멜레온처럼 제가 단어 선택을 잘 못해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동자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특히나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어떤 것에도 정체성을 부여하지 못하고 이미지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그런 이미지들을 좀 찾아 나가고 그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하면서 자기들의 목소리들을 스스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좀 필요한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마이크 안 하고 목소리를
질문들까지 부르네.
같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 아주 호칭에 대해서 저는 저때 이제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호칭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저는 그냥 언니라고 불렀어요. 고민하지 않고. 왜냐면은 다들 호칭이 언니였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아, 여자로서 정말로 존경스럽고 모든 여성은 존경스럽지만은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죠. 그때는 어떤 아우라가 있는 여자들에서 언니라고 부르고 싶다는 어떤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언니라는 단어에는 또 형이란 단어와 다른 어떤 그 존경과 신뢰,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흉내내거나 인지할 수는 없어도 그냥 언니라고 부르자. 호칭이 뭐 어려우면은 더 친근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아줌마라는 말에 이제 비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리어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언니라고 불렀고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했어요. 이제 아줌마들의 어떤 친근감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단히 충격적이었던 게 그 경험들 하면서 그때 저는 일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었죠. 일을 안 한 사람인데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인데 그럼 나는 희망도 못 가지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했고요. 아마 그런 고민들의 연장선이 88년생에서 청년 6년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그때 충격적이었던 거는 아, 저 사람들은 알바 아니야? 노동자일까? 우리가 노동자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기름때를 붙이고 그다음에 울퉁불퉁하고 근데 사실은 그 이후부터 이제 모든 생각들이 어느 쪽으로 휩쓸리고 휩쓸리다 보니까 노동자라는 게 그냥 그런 것들에 내가 스테레오타입에 어떤 선입관에 갇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여기서 일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전거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언니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뭘 많이 배우고 그런 건 아니지만 다 알고 있구나. 정말 금방 배우는구나. 다 알고 있구나. 금방 따라하더라고요. 팔뚝치고 금방 따라하는데 언니들 리듬이 달라. 그리고 그 아저씨들, 형님들을 보면은 다 모여서 담배 피고 있고 인상 쓰고 있고 별 얘기도 안 해요. 주식 얘기하고 그런데 언니들은 깔깔대고 웃고 화장도 하고 그 사이에도 자식들 잘 어울어가지고 밥 먹었니, 학원 가니 그런 얘기까지 다 하시다 그러면서 대단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노동자라는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홈웨버 투쟁 이후로도 이제 비정규직 이제 투쟁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거기서부터 불거져 나왔고 어떤 그 전반과 후반으로 많이 나눠졌던 것 같아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사건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 대단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여기 철판 뚫고 들어오신 분이 안종현 사장님이거든요. 유채림 선생님이 아니라 그거 보면서 아 저분한테는 한 수가 아니라 두 수, 세 수를 적고 들어야겠구나. 조심하자.
아니 아까 여기 여자분인데 그 나이에도 화장을 한다라는
그걸 단어가 선택해서 매우
시적질 매우 나쁘고 있습니다.
녹음해서 지워주시고요.
그대로 내보낼 거예요.
예뻤어요. 아주 예쁘게 화장을 잘 하시더라고요. 언니들 화장이 최고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 우리 안종현 사장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아, 정말 지혜로운 여자고 남자들이 정말 싫어하는 게 이제 마녀라고 이렇게 낙인 찍는 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말 잘하는 여자거든요. 저도 그런 언니들 보면 무섭긴 한데 이제는 접죠. 접어요.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그러다 보니까 접어야 된다. 한 수, 두 수, 세 수 접고 들어가는데 그런 언니들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죠. 형님들이 가진 어떤 그런 거랑 달리 대단히 존경스럽고 또 그 싸움 하면서 아저씨들의 싸움과는 뭔가 많이 달랐어요. 질기고 모질고 길게 가고 대단히 충격적이었고 그 당시에 어떤 대단히 많은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했고 또 그 이후에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있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대단히 충격적이고 또 많은 생각의 변화의 시작이 거기서 됐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전 맞춘 것 같아요.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이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감독님은 이제 그 이후로 거기 현장에서 만났으니까 노동 투쟁이나 이런 것들이 그 홍해보 전과 이후가 어떻게 많이 달라진 게 보이시나요? 네, 정말 듣고 싶은 거죠. 네.
지금 현장으로 다 돌아가셨잖아요.
네,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공합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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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공개한 게 아니라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계속 적을게요.
우리 양미 씨가 계속 이제 그들하고 모임을 계속 해나가고 있거든요. 네, 한번 요즘에 뭐가 달라졌죠?
감독님 말씀하셨던 질문도 받으셨죠?
제가 이제 느낀 거는 항상 결과가 뭐 어땠다, 뭐 임금이 얼마 몇 퍼센트 오르고 뭐가 이렇게 얻었고 이런 건 뭐고 이제 이런 거로 따질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 잘 못 따져서 이제 모르겠고, 일단 그분들을 딱 만나면 그러니까 힘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맞서는 그 힘, 당당함, 이런 것들. 그래서 관리자, 옛날에는 관리자들한테 이제 여기 후기의 인터뷰들이 그 전 작업에는 이제 이후에 뭐가 달라졌는가 해서 이제 뭐 노동자 의식을 갖게 됐고, 그리고 관리자들 옛날에는 막 이렇게 무서워서 이제 별소리 못하고 이제 시키는 대로 하고 이랬었는데, 불만 있어도 말도 못하랬는데 이제 지금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막 가서 따지고 뭐 이런다. 그리고 역시 이제 이런 자기가 어떻게 회사와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테크닉도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네 권리가 뭔지 뭐를 요구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다라는 얘기를 이제 간간히 듣고 그 후기 인터뷰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다는 아닌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힘이 생긴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겉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가족 내에서도 그렇고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 달라진 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그들 내부에 굉장한 힘들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 그런 그 잠재적인 힘들이 내부에 이렇게 막 있다라는 그런 느낌들. 예, 그건 것 같아요.
아, 예.
제가 아쉬운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이제 나와서 돈을 벌려고 했든 일이 갖고 싶어서 했든 일을 하다가부터 저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일할 권리 그런 거를 찾으면서 싸울 때 그 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가정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나와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을 남자들이 투쟁할 때는 여자가 돈까지 벌면서 그 집안을 조용하게 이렇게 해나가는데, 여자들이 투쟁할 때 남자들이 그 책임을 못 져요. 그럼 집에까지 가서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남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가 못하는 거. 야! 그게 홍보가 좀 아쉬워.
그러게요. 그런 장면을 꼭 다음 영화에서 기대하겠습니다. 기록해 주십시오.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그 이랜드 홈버 노동자분들이 오셔서 민중의 집에서 오전에 회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살짝 네, 고성도 약간 잠깐씩 오기도 하고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투쟁을 했는데 뭐 이런 얘기도 최근에 사실 자주 뵀는데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모습들이신 것 같아요. 전에 한참 옛날인데 대상 식품 아세요? 풀무원 대상 온라인 이런 거 만드시는 공장에 굉장히 연세 많으신 여성 노동자분들이 파업을 하신 적이 있어요. 거의 평균 막 50대가 넘는 분들이셨는데, 정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렇게 분들이신데, 정말 아주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설프게 아까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팔박자고도 막 다 박자 틀리고 이렇게 하셨는데, 점점 투쟁이 계속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즐거워하시고 자신 있어 하시는 모습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앉아있을 때 쉴 때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러니하지만 그런 되게 힘든 투쟁의 상황이 오히려 여성 노동자에게 자기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것도 뭐 영화를 보면서도 그렇고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꼭 코칭은 뭐 꼭 어떤 여성임을 지칭하는 호칭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노동자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아원 노동자분, 뭐 미아 노동자분들, 그다음에 뭐 그냥 노동자라고 하면 되죠.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같이 아, 이야기 나. 네.
제가 질문을 드려줄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또 물론 그 홈웨버 노동자분들이 어떻게 바뀌냐도 궁금하지만은 그 홈웨버 이후로, 뭔가 이후로, 굉장히 문제가 아니고, 저거에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과 이후가 노동 문제라든가 사회적 위치라든가 뭐가 그냥 달라지고, 좋아진 거에 좀 좋아진 대로, 나빠진 게 나빠진 대로, 그게 궁금해서 좀
하시지 마. 달라진 게 많이 있나요?
저도 의견.
홈웨버 하나 얘기했다고 달라진 생각이 나요.
제가 보기에는 달라진 게 없다 생각하는 게.
아, 그걸 해봤어요. 네.
국성을 할게요, 크게. 소리통을. 아, 제가 보기엔 달라진 게 없는 게. 아, 해야 되는 거. 아, 제가 보기엔 달라진 게 없는 게 그. 요번에 그 삼성 반도체 있잖아요. 그. 박지현 여성 노동자의 그 허망한 죽음을 보고. 달라진 거 많겠구나.
그러니까 그 아시잖아요. 그 삼성 SDI나 거기서 일하신 여성 노동자 허망하게 죽었잖아요. 박지현 여성 노동자. 그걸 보고 전 일행들을 일단 논외로 두고 보면 별로 여성 노동자에서 달라진 건 없다는 생각하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성들이 가장 저게 착취당하고 있는 노동 자본이 그 삼성이라고 생각하는 산재 인정이 나고 있고 현재 계속 캐릭터 한 자리로 주로 보호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성에 대한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요. 기관 노조를 보는데 진짜
삼성 그 막대자본을 보면은
네.
지금 얘기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도 좋고 같이 더 이야기를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예, 감독님 다시 말씀하세요.
예. 아니요. 그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진 않지만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노동자야? 예를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자면은 노동자라면은 현대자동차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이 노동자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홈웨버도 노동자고 메타이도 노동자고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자는 주체에 대해서 그런 거 파트타이머도 노동자고 그다음에 계약직도 노동자고 그러니까 이제 청년 유년 같은 해라 움직임도 일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뭐가 달라졌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것도 이제 재밌을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항상 하는 얘기했잖아요. MB 아웃 이명박만 죽이면은 남았죠? 그 사람이 모든 원흉인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지금 사대강도 있지만은 이명박 정부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게 없다면 왜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가 문제일까? 더 나빠진 것도 있지만은 덜 나쁜 걸 고르는 게 선택일까? 노동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홈웨버 있었고 지금도 땅용차 있었고 그다음에 그전에 대출이가 있었고 새만금이 있었고 지금은 사대강이 있고 또 여기 용산도 있고 달라진 건 뭐고 안 달라진 건 뭐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단지 이제 홈웨버 문제를 봐서라도 왜 안 달라졌을까 뭐가 문제였을까 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원래는 그 앞에 얘기했던 거 노동자 우리가 노동자로 생각하는 게 백타임 맨면 노동자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은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뀌는 어떤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죠.
그렇게 저도 그 되게 중요한 그럼 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달라지면 세상을 다르게 보면서 네, 그렇게 또 달라진다고 생각을, 저도 달라졌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왜냐면 저도 노동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뭐 남, 그 초반에는 남성, 노동자면 남성으로 생각하다, 그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취재를 하다가, 아, 여성도 있구나, 여성의 노동이라고 이제 그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들을 보면서, 노동, 가사, 노동의, 노동이 도대체 뭔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노동이라고 하는 게 임금 받고 이제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들의 범위, 그리고 노동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의 의미,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그렇게 노동이라고 이름 붙여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많은 일들, 많은 노동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찾아가고, 고민하고, 이런, 이렇게 된 거죠. 저 자신도 달라졌거든요. 예, 그러면서, 예.
노동은 참 아름다운 거라고. 아니, 한마디로 할게요. 노동은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거고, 누구나 하는 거잖아요. 노동은 착취하는 게.
네. 거의 뭐, 1대1 대화가 되어 있는 분위기인데, 혹시 다른 분 더 이야기 해 주실 분 없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그분들이 투쟁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이렇게 영화 안에서.
네.
영화 제가 잘 못 읽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여기 영화 안에는 왜 이들이 투쟁했는가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단지 이제 추측하게끔 이제 했던 거고, 왜냐면 그게 뭐 단순히 비정규직 그 법에 의해서 이제 해고가 됐다라는 게 이제 계기로 이렇게 상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비정규직 법안이 실시되었고, 아니 비정규직 법안,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 법안이 이제 시행이 되는 그 시점에 비정규직들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려나가면서 정거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기엔 또 너무 좁더라고요. 예. 그 이전에 이미 이들의 그, 나름대로의 분노와 이제 뭐 여러 가지 내부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장 큰 거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장 큰 거는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무시, 차별, 그런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테일하게 있었던 거죠. 이랜드로, 까르프에서 이랜드로 바뀌면서 이랜드가 노무 관리하는 방식이 사실 굉장히 치사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여성들한테, 예를 들어서 의상부터 시작을 해서, 뭐, 모니터링 실시부터, 뭐, 디테일하게, 뭐, 이제, 오버타임 수당, 뭐, 그 기록 안 하면 안 주고부터, 그리고 이제, 그 여자들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 유니폼이죠. 유니폼을 굉장히 불편하지만 보기 좋게 바꾼다든지, 결혼 반지 빼라 그러고 립스틱 빨간 거를 바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분들한테 직접 그런 지시를 받고 그렇게 자꾸 회사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때, 사람으로 이렇게 자기를 사람으로 해다가 이렇게 대해주는 거라기보다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불편하고, 그리고 불편한 것보다는 또 되게 싫은 것도 있었고, 이 뭔가 대상화되는 느낌과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또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계속 감시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제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실시되고 이러면서 그 안에서 그 불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근데 거기에 또 그 비정규직법 앞두고 파트타이머들을 계약 기간 관계없이 계약 도래한 사람들을 그냥 이제 무조건 계약 더 이상 안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이미 그 이전에 같이 일하던 알바들, 그러니까 1개월짜리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그냥 막 잘라낸다든지,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 전체적으로 그러면 요약을 하자면, 그 이들이 이제 어떤 노동자로서 제대로 대우를 받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무시받고, 이런 감정적인 분노가 굉장히 이렇게 확산이 됐다. 예,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그게 딱 불, 이렇게 번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 여자들은 다 그 똑같이 노동하는데 자식한테 남편한테 착취당하잖아요.
그런데 집에서는 어떤 목소리도 높이지 못하고 그냥 아줌마로 사라진대. 자기가 직장이라는 걸 가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걸 싸우다 보니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당당하게 내 권리, 나의 그 정체성 이런 걸 찾아 나가고, 그 투쟁해서 그걸 빼야, 그 쟁취해 나가는 그 과정이, 그게 가정서부터 그게 좀 눌려져 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재밌었던 것 같아.
네. 자꾸 하고 싶은 얘기가 생겨요. 제가 2006년, 그러니까 파업이 2007년 6월 23일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저는 2006년 한 9월 정도부터 그때 노조가, 월드컵에는 노조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 까르프 노조, 그러니까 원래 그 홈에버의 그 노동자들, 그 홈에버의 전신이 까르프였었거든요. 까르프가 프랑스 자본인데, 프랑스 자본이 들어와서 이제 그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막 밀려가지고 3인가 뭐 그랬어요, 국내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랜드 자본에다가 팔고, 이제 그 빠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졌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예견됐었던 거였는데 뭐였냐면, 그 이랜드가 원래 자기 자본이 많은 그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빚을 내서 이제 그 어떤 회사를 인수를 하고 거기서 남는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더 이렇게 부풀려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이익을 남기는 회사였었거든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 자본은 튼튼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실제로 까르프에서 홈에버로 그 넘어가면서 노동자들이 피부에 느낄 만큼의 여러 가지 그 악질적인 그 노무관계, 노무조건 같은 것들이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임금 문제에서부터 해서 그 근로조건, 휴게실 문제, 뭐 이런 이제 여기다가 플러스 이제 인격 그 모독이라고까지 느껴질 만큼의 노무 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막 겹치면서 노동자들이 막 술렁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연계월자리 그 계약서, 그러니까 계약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계약서에다가 사인만 하게 하는 방식까지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견되어 있는 2007년 7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비정규직 법안이 그 예견돼 있고, 그리고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그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이미 합의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8개월 이상 되는 노동자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계약을 할 때 18개월 이하로 계약을 하면 되는 거죠. 계속 고용을 18개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17개월로 만든다거나 0개월로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서류들을 조작하고, 그리고 휴게실을 없애고 거기다 기도실을 만들어서 매출이 올라가게끔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하고, 빨간 립스틱을 꼭 발라야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명절 때 그 정규직하고 비정규직하고 이렇게 갈라서, 그러니까 정규직만 이제 신년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그 이 사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이제 피부로 그 체감을 하게 되는 거죠. 까르프가 훨씬 나았구나. 근데 까르프가 있었을 때도 사실은 이 그 까르프 노조도 그 이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싸워왔던 노조예요. 그래서 까르프가 있을 때도 그 국내 자본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그 국내 자본보다 좀 낫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그런 상대적인 그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여러 가지 노무 조건들이 많아서 오랫동안 싸워오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따냈던 그 단체 협약이 18개월 이상 노동자는 무조건 다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한다라고 하는 그 까르프 노조하고의 협약이 있었던 거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는 과정에서 그 까르프 노조가 까르프가 한국에서 철수할 때 약속이 뭐였었냐면, 새롭게 인수하는 회사는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단협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을 인정하면 그 회사에다 넘기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달려 있었고, 그 정도는 하고 갈 만큼의 약심은 좀 있었나 봐요, 까르프가. 근데 막상 이랜드가 이제 그 사인하고 나서는 태도가 달라진 거죠. 그 단체 협약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노무 관계는 계속 또 나빠지고, 이러면서 노동조합하고 긴장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고민했던 것이 주변에 있는 이런 노동운동에 대해서 좀, 특히 비정규직 노동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실천할 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여기 그 이 가장 전국에서 매출이 높은 월드컵에다가 노조를 만들자라고 하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던 거고, 약 8개월 만에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거고,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달 만에 파업에 들어가게 된 케이스였어요, 월드컵이. 그래서, 그것 자체가 이제 굉장히 사건으로 이렇게 불거졌던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더 나빠졌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문제의 핵심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노동자라고 하면은 파업의 기회만 있으면 파업을 해야 되는 예, 사람들이어서 좀 예, 그런 약간의 부연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혹시 더 같이 나누고 싶은 예, 지금 오신 분 네. 네, 더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다들 눈길을 피하시는군요.
네, 저는 여기 사장님께서 이제 아까 결혼하셨죠? 네, 남편분 계시죠? 네, 아이들. 네. 아, 자녀분이 어떻게?
아들 둘이에요.
아우, 큰일이네. 제 아들들이 밥 자기 손으로 잘 안 해 먹죠.
그렇죠.
예, 저는 이, 그러니까 제 한마디 여담으로 말하자면 이분들이 항상 걱정을 하잖아요. 가족 걱정을 하잖아요. 일단 나와서 즐겁긴 하지만 또 이제 나름 또 약간 죄책감 이런 거 느끼잖아요. 근데 그 죄책감이 싫기도 하지만 또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뭐 그동안 이제 가져왔던 그 어머니로서 역할, 책임만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게 있으니까 아닌 것 같으면서도 죄책감을 느끼는데, 그때 꼭, 아우, 우리, 그, 아들한테 밥을 못 해줘서 미안하다는 둥, 뭐 이럴 때, 딸은 안 참고 항상 아들만 얘기해요. 그래서 저분들이 딸이 없을까라고 했더니 딸은 다 있고, 딸, 아들이 다 있는데, 에, 그 아들 걱정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았죠. 딸은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데, 아들이 안 하는구나. 그래서
안 시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엄마들이 집에 있고 밥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빠들이 그 소설 쓰면서 보이지 않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아들들도 당연히 남자는 안 해야 되는 거 지금들은 그렇게 그게 많이 바뀌긴 했는데 결국 여자들은 집에서도 자식한테나 남편한테 가족한테 자기의 노동력을 처치당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나와서는 똑같고,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말 자체를 노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빼버려야 돼요. 빼버리고, 가정에서부터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쟁취하지 못할 때는 나와서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못하고 있지.
저도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잘. 네,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네, 지금 한참 사춘기인 17살짜리 아들. 네, 근데 그 밥은 이제 저희가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안 됐는데 같이 사는 조건이 네 밥은 네가 해 먹어라. 왜냐면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그 나를 굉장히 도와주는 거고 이제 그 내가 밥을 항상 해줄 수 없다. 라고 했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해주지만 그러나 밥은 네가 해먹는 거다 했더니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 같이 이제 그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웬걸 굶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굶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같이
근데 한참이 없는 거예요.
한참 그 부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시작하다가 한 가지 두 가지 먹을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 남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고 여자들이 그걸 강력하게 요구해서 처음부터 길들이지 않는 한 그거는 대대손손물
자기 스스로 자기가 밥을 해먹을 수 없으면 굶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아니 그게 맞는데 그게 가정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편을 주고 그러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피곤한 관계를 겪는 일, 그냥 노동을 해버리는 근데 그게 이제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옛날 우리 엄마들한테 보아온 게 그걸 어떻게 확 한 번에 깨버릴 수 있을 만큼의 보아온 딸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자들, 우리 엄마들은 희생적이었는데 지금 많이 그래도 많이 바뀌었고 남자들이 오히려
예, 예. 근데 이전 지금은 그래도 이게 가사 노동이다라는 노동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서 그나마 이게 아 엄마의 일이 뭔가 이렇게 뭔가 일을 하는 가치가 있는 뭔가를 하는구나라는 인정을 받지만 이제 제가 그 전에 언제지 그때가 90년대 초반일 거야만 이제 뭐 어쨌든 하다가 이혼을 했어요. 그 이제 밥 문제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은 이혼을 했는데 그때 그 저한테 모든 화살이 다 돌아왔죠. 밥도 안 해준다. 네, 결국은 그게 이제 굉장히 비난거리였고 저는 억울하지만 그 비난을 너무 억울하지만 참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맞아 힘들지 이렇게 가사 노동을 했어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전에는 그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걸 예를 들어서 누가 얘기를 해도 길거리 너가 얘기하는 걸 길거리 가서 누굴 자꾸 물어봐라 누가 잘했다고 하는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동장에 한번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도 우리처럼 부부가 농성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일본, 다른 외국 손님들이 오시고 그러니까 자기는 버젓이 손님들이 그 담배를 피는데 자기한테 부인한테 사람들이 왔을 때는 좀 자제를 해라. 아무 데서 딱딱 담배 꺼내서 피지 말고 똑같이 저기 집 주거에서 쫓겨난 분들이거든요. 똑같이 저기 농성을 하면서 똑같이 가사부 저기 일도 다 하고 다 똑같이 하면서 왜 거기서 여자에 대해서 그런 편견을 못 버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엄청나게 붕괴를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남자애들 보통 다 그렇지. 설사 그걸 부담이나 하더라도 얼마나 분통이 심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투쟁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민노총이나 이제 연대 단위들이 많이 와서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요. 아까는 뭐 언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누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은 와서 어떻게 부를까 모르니까 나이 어린 사람들은 누님 그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뭐 이런 것들.
어머니라고도 얘기. 근데 어머니라고 하면 또 되게 싫어했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누님이나 언니라는 말이 저는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뭐 바깥으로는 뭐 어머니라고 불러주는 거에 대해서 자기도 뭐 저는 어머니요라고 하지만 사실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아무리 나이가 있든 없든 그래도 이렇게 학생들이나 연대 단위의 젊은 사람들이어서 어머니라고 하면 내가 왜 어머니냐고 그러면서 화내시고 이제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서 갑자기 어머니 그러면은 난 정말 화가 나서 헤어질 것 같아. 근데
언니.
아마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랬나 왜 어머니냐고 이제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코칭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무슨 얘기 하려다가
구체적으로 살래니까 아, 예. 구체적으로 살래니까 예. 엄마 누구의 아내 필요 없다 난 나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농성장에 연대 단위들이 와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 경험 어떻게 투쟁했는지 어떻게 해야 승리를 했는지 자기네 투쟁의 경험담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리고 이제 노동자의 권리란 뭐냐 이런 교육도 많이 하지만 사실 그런 지금 말씀하셨던 정말 그들한테 필요했던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그런 어떤 여성이라고 여성이 어떻게 이제 그런 얘기에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자면 가부장 제도 내에서 여성들의 위치라든지 뭐 그들이 이제 뭐에 대해서 불편해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꺼내도록 하지는 못했다라는 거 예, 그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저는 이랜드 투쟁 같이 결합하면서 이 문제 나타나고 있는 그 집과 그리고 이제 그 파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남성과 마치 남성 대 여성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권위주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 대 여성이 아니라 권위주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 한국 사회가 이제 그 투쟁을 그 많이 경험해 본 사람들이 남성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그 투쟁을 새로 시작하신 분들한테 대하는 태도라고 하는 것이 또 굉장히 권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제 그 여기 나오는 김경기 부회장님께서 이제 파업 초기에 처음 파업을 하시는 데다가 이제 그 또 자기 사업장에서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한 거여서 굉장히 그 막 긴장을 하고 열심히 할 그런 마음의 자세도 돼 있고 이래서 연설을 하기로 한 게 있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그 연설문을 가지고 그 전날 이제 그 아이들 둘을 앉혀놓고 연습을 했다라고 하면서 막 쓴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듣다가 저는 막 너무 막 그녀의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아, 이제 정말 그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니까 그 이 집안에서는 그냥 여성, 그러니까 엄마나 이제 그 엄마라고 하는 혹은 아내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있었던 자신, 에다가 원래 하나 더 있었던 노동자로서의 그 이 모습까지도 자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정체성을 찾아, 총체적인 정체성을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보기 좋아서 저는 막 박수 치고 있는데 옆에서 이제 어떤 그 오랫동안 투쟁해 왔다고 우기시는 남성 노동자분께서 그러시는 거죠. 한번 줘봐, 내가 봐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제가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뭐라고 막 그 자리에서 싸우고 막 그랬는데 그 김경미 조합 그 부회장님께서 제 이렇게 막 싸우는 모습을 보더니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막 파업, 이제 내가 노조 만들어서 노동자 경험이 한 달밖에 안 돼서 지금은 당연히 배워야 될 때라고 생각하지만 이따가 내가 잘하게 되면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라. 그래서 아, 내가 또 대신 싸우는 나쁜 짓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영화에서도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오는데 앞에서 이제 이렇게 한자락 하신다라고 하는 짱님들께서 다 남자잖아요. 그 짱님들이 남자분들이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하면 뒤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이렇게 피켓으로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막 그 남성 노동자들이 대거 이렇게 연대하러 오면 막 그 조합원분들께서 남자가 있으니까 든든하시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투쟁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쟁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고 내가 내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스스로 이렇게 좀 강해지고 이렇게 가는 쪽으로 정말 가고 있는 걸까 막 이런 의문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그 연대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뭐 뒷부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그 후반 그 이랜드 투쟁 후반기부터는 그 이랜드 조합원들이 그 소위 얘기하는 중앙이라고 얘기하는 민주노총에서 내려오는 지침들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거나 좀 거부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민주노총 입장에서는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연대해 왔던 것들을 이렇게 철수를 한다거나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발을 빼거나 아니면 그 진보신당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또 막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또 막 이렇게 개입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왜 그 이 집에서 가부장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남성분들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냥 그러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때리면서 교육을 시킨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때리거나 이렇게 무시하거나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방식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우리가 운동하거나 연대하는 방식에서의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들은 또 어떻게 좀 벗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한자락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오래 했다는 그 남성 노동자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80년대 후반, 90년 초반에 그 여성 노동자들이 운동했던 걸 살짝 그 다큐를 찍는 분들을 도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막 이렇게 인터뷰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70년대도 그랬지만 동일방식이 다 여성들이 노동운동을 했었고, 정말 잘 해왔던 것들이 뭔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그 뿐이었지. 그리고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에 그 여성들도 정말 그 남성들은 거의 노동운동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뭐지, 공장 측으로 일을 하는 그 관리자들이 남성들이 주로 많았고 해서 그렇게 운동을 했지만 어느 순간 그 뭐 전노역을 만든다든지 그런 식의 거대 담론에 이제 그 매몰되어서 그 여성들이 충분히 그 다음에 다른 여성 노동자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성장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이게 많이 안타까웠고 때로는 그런 역사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그러니까 충분히 있었던 것들을 계속 재정량해 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구나 뭐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영화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했고 국민이 많이 역할이고
이 투쟁을 하시는 사장님 비롯해서 네, 여기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항상 힘내시고요. 아니, 저는 연대에 오시는 분들이 당사자의 목소리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특히 이제 여성인 경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이 굉장히 예,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 매장 봉쇄 투쟁 이런 거 하면서 민노총이 하는 이것도 막 다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는 이렇게 싸우면 안 되는데 이거 누가 지시 내렸냐 막 이렇게 막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여기는 저기 뒷문이 있고 그래서 어느 시간에 가면은 이게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점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어디를 쳐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안 먹히는 거죠. 이렇게 위쪽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제 자기네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았고 그래서 결국 잘 안 됐던. 근데 그분들의 방법이 훨씬 예, 이렇게 제시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현명하고 그리고 그게 바로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매장과 그분들의 그 모든 것들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막 물대포 쏘고 그러니까 우리는 맞서야 되면서 어디서 물호수를 끄집어내오는데 월드컵 경기장에서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다 알아가지고 어디서 끌어가지고
역으로
예, 그걸 사용을 하신다든지 예, 그러니까 다 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굉장히 많이 귀를 기울여야 되고 특히나 이제 여성인 경우에 더군다나 더 많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연대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 않나.
네. 보통 사실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가보면 시간을 쫓기기도 하고 감독님들이 많이 얘기를 잘 안 하세요. 근데 오늘 뭐 사회자가 별로 역할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만 하게 조성이 돼서 너무 좋고요.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있으면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두게 되나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영화를 작년, 맞죠? 여성영화제. 헷갈린데 작년 여성영화제에서 상영을 했었는데 저는 사실 다른 영화보다 모든 영화를 못 봤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화관에 나오시면서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영화관 밖에서 담배를 피면서 눈물을 흘리는 네,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평소에 이야기하는 감수성이나 여성들이 많이 쓰시는 언어가 있는데 이렇게 투쟁 현장을 가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얘기하듯이 말씀하시던 분들도 투쟁이 한 1개월도 아니 한 2, 3주만 지나면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발언을 하세요. 다들 아까 그 빨간 거북님이 이제 그런 얘기 그 연설문 써오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런 자연스러운 이야기가 그런 자연스러운 말투가 잘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계속 투쟁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이렇게 여성 노동자들과의 어떤 투쟁 현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 일단 막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서 또 집에 갈 때도 많은 고민들을 안고 가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뭐 아까 우리은행 잠깐 화면에서 나왔잖아요. 비정규직 그때. 한참 이슈가 됐었는데 사실 저랑 같이 산 친구가 우리은행에서 여성 비정규직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막 언론에서는 막 대기업에서 최초로 막, 네,
예, 그렇죠. 정규직, 언론에서는 막 최초로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다 정규직 전환도 난리 났었는데 사실은 정말 무기계약직이에요. 그 친구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이렇게 직급 직군제가 있어요. 아, 예를 들면 그 친구가 지점에서 일을 할 때 그 지점의 아까 영업본부의 본부장이 뭐 상여금 받고 등등등 해서 받으면 한 달 월급을 1억 7천만 원을 받더라고요. 월급을. 그 친구는 많이 받아봤자 200만 원 안쪽을 받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월급에서 그 세금이나 이런 거 정리하는 일을 했어요. 굉장히 그 명세서를 매달 볼 때마다 술을 마시는 것도 집에 와서. 근데 그것이 상황이 변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요. 그 직구는 계속 그 상태로 어떤 뭐 진급이나 이런 것도 없이 계속 그 상태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특히 여성들에게 이런 이제 대부분 그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여성분들 보면 대부분 다 여성들이에요. 또 그 은행 지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사무직 직원이거나.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성들에게 약간 이제 아줌마라는 표현이 가능한 이유도 그냥 여성들이 하는 일은 바깥, 여성들이 하는 바깥 일은 그냥 용돈 버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도 그냥 어떤 정말 자기 생계나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그러니까 대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집안일 하다가 가끔 나와서 용돈이나 버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처우가 가능한 상황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다들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굉장히 또 영화를 보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꼈고요. 이 영화는 4월 30일 날 민중의 집에서도 또 상영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영화에 나오셨던 그 이랜드 홈에버 노동자분들이 또 같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거고요. 4월 30일 날 7시 반에 민중의 집에서 또 상영을 합니다.
저녁인가요?
네, 저녁입니다.
전야제가 있는데 갈 수 있을지.
네, 전야제 가실 분들은 오시고
네, 겹쳐요.
민중의 집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또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같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야기 같이 나눠주신 김미래 감독님과 빨간 고흥님과 또 우리 회장님께 같이 박수 보내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잘 해주시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지 짧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요. 저희가 그 5월 1일에 여기 브리반에서 같이 여는 120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전국 자립음악가 대회 뉴타운 컬처 재개발 파티 영상을 찍습니다. 홍보 영상을 찍으니까요.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에 여기서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역시 그 행사에 관한 심포지엄이니까 그 두리발 다음 카페를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에 이번 주 일요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 이곳에서 그 이 두리발 이 소중한 공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MT가 열립니다. 네, 이름하여 클리닝 MT니까 그때도 꼭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월 30일 5월 1일 이 자리에서 그 네, 전국 자립음악가대 노동절을 기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큰 행사를 여니까 그것도 많이 알려주시고 또 계속 이 두리번 철거 싸움에 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